아멘.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을 누가가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세례 장면 자체를 묘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어떤 그 깊은 사상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우 그 뼈아픈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과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더욱더 그들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그토록 많이 보내주시던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주지 않는다는 데 있었어요. 물론 이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늘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계속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또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계속 그들에게 오신다는 한 개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사시실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역사학자들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민족들은 암흑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상징인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은총을 그만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그 메시아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보내지 않으셨던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러한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종말의 시대의 표징으로는 또한 하늘이 열린다,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들린다, 이런 것들이 유대민족들이 사상 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메시아 시대, 종말의 시대의 상징이, 표징들이었어요.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누가가 누가복음에다가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을 묘사한 것을 유대인들이 읽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끔 그렇게 썼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는 또한 이 누가복음의 기록과 이렇게 상응하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반부에 오순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불길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가시적으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불길 같은 모양으로 가시적으로 그 제자들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 읽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종말의 시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성령이 내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제 고백했는데 그와 똑같은 현상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 제자들의 모임 위에 임하였다. 이 말은 뭐겠어요? 아, 이 제자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와 같은 존재라구나. 예수와 같은 어떤 실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끔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대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 교회, 바로 그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힘입고 종말의 시대의 표징인 모든 현상들이 나타났던 그 집단,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해석을 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남겨두신 또 하나의 자기,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존재를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약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여러 곳에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뭐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 인간들의 집단이라는 이러한 그 이 가시적인 형태 이전에 그 본질은 부활하셔서 높임 받으신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또 하나의 성육신으로서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새삼스럽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 오는가? 또 교회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리적인 부분, 즉 교회라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혹은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교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표현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뭐 은혜 받고 뭐 서로 사귀고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수준의 외형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안에 숨어 있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교회의 정체는 신비와 영광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부활하여서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는 초월적인 영적인 실체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초월적이고 영적인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제도들, 또 조직들, 예배 형태들, 건물 이런 것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지상의 세상의 것들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초월지구 영적인 본체 위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 것들로 옷을 입고 있는 이런 형태가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진정한 이해를 어지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옷과 같은 현실 지상 교회가 갖고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가지게 해요. 그 영적인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부득불 혹은 불가피하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너무나 많이 누더기처럼 그 위에 뭔가 덮여 있고 잠식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가슴이 아프지만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교회의 본질은 순결과 영광과 신비와 그 자체예요.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했던 모든 아름다운 형용사가 다 동원되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인간의 부족함과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훼손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어서 그 본질과 그 외형의 괴리가 너무나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놀라고 가슴 아파하고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는 그 교회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그 신비로운 영광스러움을 도무지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현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그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왜곡됨과 선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아픔을 깊이 느끼면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교회는 부활하여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많은 부분 가려져 있고 훼손되어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꿰뚫고 그 누더기를 꿰뚫고 그 안에 숨어있는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본질, 그 영광과 신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회프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마칠 무렵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던 그가 살아있었더라면 20세기에 유럽의 신학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말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흠이 많고 누추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나사렛의 한 초라한 목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신앙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 외모가 굉장히 못생겼다 그래요. 배경도 출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초라했어요. 그러한 나사렛의 한 목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 바로 우리가 이 흠 많은 지상에 있는 이 문제 많은 교회를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신앙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눈으로 목격한 바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모습을 표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그가 표현하기를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바가 있었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그 제자들은 그 모습에 두려워서 압도돼서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정오의 해와 같이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영광스러움과 그 신비로움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본체는 영적인 본체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 세계 지상 교회 모습을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영광스러움과 함께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에베소 1장 23절에 말한 바와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표현이에요. 원래의 개정역 성경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다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 즉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거대한 그 계획이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 그리고 죽음에 처한 인간과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완전하게 아름답게 첫 번째 창조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재창조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 계획,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명심하고 감격해야 될 중요한 명제예요. 교회는 그토록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아내십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쓸모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불러내심을 받고 모여서 이제 그분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백성들, 이 종말의 시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있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종말의 새로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우리들은 그러한 부활하셔서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실체로 모여들어서 거기에 속해 있고 거기에 연합되어서 한 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복된 그런 존재인데 이 지상에 존재하는 현실 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의 영광을 연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위엄을 놓쳐버리고 그 교회의 거룩을 상실해버렸고 세속의 번쩍임이 교회의 참 영광을 대체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중성이에요. 너무나 누추하고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고, 이러한 이 교회의 이 이중성은 어떤 의미에서 위대한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업해야 되고, 우리의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께 그 만극한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드려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성경에 계시된 교회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에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사랑하겠노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짓밟았고 이 땅에 막 태어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여 높임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그분이야말로 유대민족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안 후로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자신은 그 사람은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소아시아와 유럽과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의 전역에 이르는 로마 제국의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마침내 로마에서 장렬하게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 바로 그 사람,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골로새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 때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정말 실망시켰던 그런 교회들도 모두 다 깊은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봐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상교회, 현실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말을 꺼내기조차 싫을 만큼 크고 작은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유구의 눈으로 보는 이 교회의 모습, 그 너머, 그 안에 있는 거룩하고 참되고 순결하고 완전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실체로서의 교회를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내키지 않고 싫더라도 젖먹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외면하고 싶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누더기에 가려워져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소원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교회를 많이 자랑해요. 한국에는 큰 교회, 좋은 교회를 자랑하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자기 교회 자랑, 뭐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해서,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해서, 교회 목장 체제가 은혜로워서, 교회 선교사에게 활발해서, 여러 가지 등등 교회 자랑들이 있더군요. 그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도 물론 좋은 것이고, 잘 짜여진 조직과 일사불란한 교회 운영도 물론 가상한 것이고, 좋은 사역의 열매도 물론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1차적인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훌륭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가치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그러한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심하게 말하면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 해봐야 교회를 입히고 있는 화려한 옷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러한 거품과 옷을 벗겨낼 줄 아는 분별력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육은 어디까지나 육이에요. 거룩하고 위대하게 보여도 이 땅에서 난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것들은 무익합니다. 초월적이고 영적인 실체,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완전히 능가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영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늘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그게 꼭 내 교회라서가 아니라,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교회들과 함께 부흥하고 함께 자라가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로부터 받는 은혜가 희소하고 자기가 보기에 시원찮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장엄하고 위대한 일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교회에 대한 모든 선입견과 편견과 불만과 불평을 다 깨트려버리고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들에 덧붙여야 될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이단 종파에 관한 문제들이라든지, 복음에서 많이 벗어난 강단을 가진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이고 이 실천적인 면에서 세부사항은 물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의지해서 나눈 말씀 안에서 교회는 지상에 나타나는 그 모습의 여하의 좌우됨이 없이 그것이 교회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모든 정기, 비정기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시고, 또 시간과 물질을 흔쾌히 드리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 때도 제가 기도에 대해 조금 언급을 하겠는데,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우리 와 있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천국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것을 현재로 땡겨다 쓰는 방법이 기도예요. 우리는 미래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모든 복들을 임시로 미리 당겨다가 쓰는 그 작업이 기도예요. 그래서 미래의 그날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떠져서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던 영적인 실체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문제가 많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나는 교회 때문에 바들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본질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의 천국에 있게 될 여러 가지들 거기는 고통도 죽음도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나라의 행복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분적이지만 많이 한계가 있고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그 나라의 것들을 미리 우리가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성경을 알고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그 알고 있는 바가 내게 영적 실체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신앙생활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꽉 차지가 않고 허전하고 헛헛하고 뭔가 좀 이게 아닌데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 모여서 틈만 나면 내가 기도하리라는 그런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 사랑이 쉬워집니다. 또 실상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더 샘솟게 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하게 여러분 속에 임하게 돼서 여러분의 삶과 존재를 채우시게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늘 그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이 지상생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